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8장 서두에 기록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본인이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살려내시고 자신이 저주의 돌에 맞아 죽으시는 형국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한편의 짧은 드라마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로로 묶여있는 그 8장 서두의 이야기를 빼고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게 문맥이 이어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8일째 되는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당신의 생수 되심을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빛이다 라고 당신의 빛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배경으로 유대인들의 무지를 일깨우시며 그들을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복음의 외침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중 빛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수에 관한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 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 날을 제외하고는 7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 그랬죠? 그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화려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유대인들의 염원이 담긴 의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찾아봤죠. 그렇죠? 아울러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초막절 저녁이면 높이가 150피트나 되는 커다란 촛대를 두 개나 세우고서 예루살렘 시내를 밝혔다고 그랬죠. 그 촛대는 성소 안에 그 금촛대를 확대한 모양으로 그 촛대는 가지가 일곱 개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큰 촛대였어요. 아주 웅장한 촛대였어요. 도시를 밝힐 수 있을 만한 규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성전 안 구석구석에도 촛대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대낮같이 밝혔단 말이에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림과 동시에 시내산에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유대인들에게만 밝히셨던 율법 계시를 빛으로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자기 부인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와는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부인해야 할 이 세상의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행복에 도달하려는 목적에서 그러한 의식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반석의 물이나 불기둥, 구름기둥 등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은혜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죠? 아울러 영광의 불 가운데서 주어진 율법 또한 이스라엘에게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 세상의 적들로부터의 보호하심이나 당면한 문제들로부터의 해갈로만 이해를 했고 율법 또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도구요 방법으로 여겼고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만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빛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그렇게 자기들만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풍성한 수확마저, 초막절이 지금 수장절이니까, 그죠? 추수감사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만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풍성한 수확마저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큰 수확과 더 안전한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그러한 행사들을 했던 거예요. 그건 어차피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들이었고 그러한 세상 것들을 얻어내는 데에 자신들의 그 치성이 한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 대놓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부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과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기대와 염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 잘 아실 거예요. 7장과 8장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수장절은 창고에다가 추수한 곡식들을 다 이렇게 쟁여놓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추석 같은 거예요. 한국의 추석. 미국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토지의 소산을 감사하는 절기. 그러나 초막절이 담고 있는 핵심적 메시지는 단순히 토지 소산에 대한 감사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풍성한 토지 소산이라는 것은 영원한 장막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말미암는 것임을 담지하고 있는 게 초막절이 담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 초막절을 이 땅의 소산, 이 세상에 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런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 초막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23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들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3절을 보면 초막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죠. 초막절은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즐기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풍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과라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 주신 절기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초막절에서 유월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장막,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 구원의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임을 웅변하는 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초막절에 유월절을 기억하게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은 유월절을 전제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절기인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던 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초막절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유월절을 전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날이다라는 것이 초막절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유월절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여 이제 완성이 될, 그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 유월절 또한 초막절 완성을 미리 담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경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24절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이 예식이 뭐예요? 유월절 예식을 어디서 지키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유월절에 먹어야 할 음식을 정해주시는데 그 음식 중에 무교병과 씨나물이 있어요. 자, 그 무교병과 씨나무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구하죠. 광야에서 농사 못 지니까. 짐승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거를 유월절에 재정해 주세요. 유월절 음식으로. 무교병과 쓴나물 등의 곡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에요. 그때는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곡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불가불의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 먹어야 할 음식에 곡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그 유월절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에 넣고 말 거야. 왜? 거기 가서야 곡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유월절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러실 거예요, 진짜. 갈 길이 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유월절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의 이를 때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초막절을 벌써 담고 있는 절기고 초막절은 유월절을 전제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 말은 그 두 절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십자가 복음을 완벽하게 내포하고 있는 절기들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월절에는 6장이죠. 유월절 배경 6장이잖아요. 6장에서 유월절에는 이 세상에 떡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고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는 7장, 8장에서는 이 세상의 물, 이 세상의 빛으로 자기들의 이 세상의 앞날을 비춰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내가 생수고 내가 빛이라니까 라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일곱째 날까지는 그들이 물 갖다 붓게 놔두고 여덟 번째 날 이제 물 붓기를 그친 그때에 진짜 물이 가서 내가 생수야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셔라 거기다 아무리 물 부어봐야 너희들 행복에 못 이르니까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빛이야 어디다 촛불 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지키면서 너희들 뭘 기대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가늠한 여인의 그 송사 사건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지금 이 빛의 이야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맥상 거룩한 물이시며 말씀이신 주님이 민수기 5장에서 봤죠. 그죠? 거룩한 물이셨어요. 그분은 토기에 담긴 거룩한 물. 그분이 티끌을 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티끌이 죄인에게 가서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면 죄인임이 드러나고 죄가 없는 자는 죄 없는 자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거룩한 물이시며 내가 생수다라고 외치고 바로 그분이 그 물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물이 티끌, 흙에다가 말씀을 쓰고 있죠. 그렇죠? 말씀이 흙과 거룩한 물이 흙과 섞이는 거예요. 민수기 5장의 그 얘기가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섞여서 주님이 티끌을 품어 안고 섞여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송사하던 그 죄인들 앞에 딱 서자 죄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그들이 양심에 찔렸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죄가 밝혀져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죄가 다 드러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이에요. 거기에서 도망간 놈들이 죄가 드러나서 도망간 놈들이 어둠이고 그걸 밝혀버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거기에 이 얘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말입니다. 내가 빛. 그러니까 어둠은 자기들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여전히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모든 사고와 행동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7장까지 공부한 전체 내용이죠, 그게. 그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창세기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거고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그 반대로 원수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늠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건 그죠? 한쪽은 원수를 위해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고 한쪽은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여 율법을 나는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둘로 딱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자기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걸 어둠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어둠이고 내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 대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으실 때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를 따르는, 빛인 나를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죠? 빛인 나를 따르는 자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빛이기에 우리 성도도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날 빛이라고 했냐면 내가 가늠한 여인이 되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근거로 내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은 우리도 바로 그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행복에 이르려 다른 이들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원수를 위해 자신의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콜루테오라는 이 단어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과 함께 그가 가신 같은 길을 동행하며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어떻게 살다 갔냐고요. 십자가 뽑아들고 로마 병정들 다 때려 죽였나요? 계속해서 당해주고 그럼에도 용서해주고 끝까지 섬겨주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를 팔아버리는 가롯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고 그날 밤에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그 삶을 빛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그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자. 나와 같이 가자. 아콜루떼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주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가늠한 교회를 대신하여 돌에 맞아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내신 거죠. 그렇죠? 가늠한 여인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대신, 교회 대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죽고 우리가 새로운 자로 창조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창조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감히 너는 가서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 창조는 하나님의 자애로 말미암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상함과 손해와 비움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존재를 빛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의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확장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은 교회는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금방 확장이 되고 부흥을 할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삶에 의해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흘러 지금까지 존재하고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라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의 삶에 의해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전부 바보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부터 바보니까 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죄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죄인들을 위해 왜 대신 죽어줘요? 바보처럼. 그런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두가 그래서 왕이에요. 왜?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여 날 위해 죽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왕관 쓰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신하고 누가 백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우리가 빛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입으로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고 그걸 쉬운 말로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전제되지 않은 전도는 말짱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떠나기 전에 먼저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알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는 저 김성수 목사는 전도를 굉장히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무작정 뛰들르고 나가갖고 예수천당 부신족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전제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엉뚱한 사람들만 끌어모아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전해 주고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의 삶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바보가 돼야 되는구나를 보고 오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목사는 노래도 잘해요. 이래갖고 데려와 봐야 구경꾼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십자가의 삶을 반드시 수반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우리의 전도는 십자가의 삶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창조는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이제 그렇죠? 세상의 힘으로 교회는 절대 확장되거나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작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언뜻 보면 패배의 현장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멋진 승리의 현장은 이 역사 속에 두 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삶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십자가라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가상칠언을 잘 연구해보면 언뜻 모순이 되는 듯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도 말씀하셨고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다 이름과 어떻게 조화가 되나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화가 안 되는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일치감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일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조차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 그러죠. 그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다 그러죠. 일체니까. 둘은 일체니까. 그런데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과 일체감을 강조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버려짐을 느끼고 계세요. 그죠?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래요. 그 전까지, 바로 그 전날 저녁까지는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체감과 버려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일체감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지금 버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일체감과 버려짐은 조화가 되지 않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버려졌다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아버지와 분리가 되고 아버지에게 버려짐을 당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숨어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될 수 있는 존재가 전무하죠. 그죠? 근데 버려짐이라는 건 분명 일체였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인 거예요. 일체가 아니었는데, 하나가 아니었는데 버려지긴 뭘 버려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일체였던 예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원래 특글이었고 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조차 감을 못 잡아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만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일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버려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과 존재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명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자신과 일치된 어떤 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자신과 일치된 어떤 분에 의해 모든 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장소에서 비로소 다 이루어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부인이 되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가 다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한 예수님이 버려짐이 뭔지 알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순종해버리고 그 목숨까지도 아버지께 맡겨버린 온전한 자기 부인, 그게 다 이루어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삶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는 자기를 다 비우고 내 욕심, 내가 도달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행복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을 좇아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군요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다 비울 수 있는 자로 쥐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얻어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의 온전한 이루어짐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 버려져도 내 자아가 등장하지 않는 분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의 온전한 이루어짐은 온전한 자기 부인인 온전한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버려짐이 예수님의 다 이루어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려짐 말고 아버지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지는 현장에서 끝까지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버려짐에서 온전한 이루어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유일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그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 안으심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려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다 버려진 건가? 맞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다 버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버려짐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생명과 존재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버려짐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버려짐의 그 고통을 여러분만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왜 고난을 이 땅에서 더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그 버려짐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을 내어놓지 않고 내 지혜를 내어놓지 않고 내 힘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성도의 거룩이라라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거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창세를 택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에 의해 온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속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버려짐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데에 동참하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버려짐을 실제화하여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날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런 기도 한두 번씩 다 해보셨죠.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아,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사기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안 놓는 걸 기독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그 삶을 잘 살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에 의해 교회가 탄생됐어요. 참 빛에 의한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참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가늠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그 삶에 의해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자기와 똑같은 빛이라고 칭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버려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주장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어린 양처럼 온전한 자기 부인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어린 양의 잠잠함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은 수잔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여러 차례 목격을 하신 분이니까 진짜로 꼼짝을 안 한대요. 찍소리도 안 낸대요. 양은.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쪼개짐을 당하는데 찍소리 안 하고 내 의견, 내 존재, 내 생명조차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새 창조를 완성해내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버려지셨다라는 것을 그냥 모델화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건 단순히 모델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게 우리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만사형통의 길만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했죠. 그죠? 로마서 5장에 자세히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버려짐을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새 창조 사역을 거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새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두운 뿐인 이 세상에 빛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 참 빛이신 예수의 빛을 따라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주시고 계속해서 나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욥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좌로 봐도 없고 우로 봐도 안 계시네요.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말려주세요? 왜 내 삶을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잘 살아냄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이루라고, 예수처럼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버려짐에 어두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림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잘 참으세요. 잘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의 삶에 아버지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것을 구약과 연결하여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다음 주에 보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도 똑같은 그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창세기 얘기, 출애굽기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이야기, 역대서의 이야기, 선지서의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힘 빼인 것입니다. 힘 빼. 너희들이 누구 앞에서 힘주고 있어? 진짜 생명수이고 진짜 참빛이 와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 앞에서 힘주고 있어? 아니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참 율법의 완성자가 오셨는데 율법으로 그 율법의 주인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 힘 빼! 너희들은 이 구원자 예수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힘 빼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았어야지. 왜 그거 따먹고 난리야. 이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마. 그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안 먹는 게 최고구나.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병 안 걸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꾸 버려지게 될 거고 자꾸 쪼개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